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근거지로 삼아온 시르테네 장악지역이 세 곳으로 줄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리비아 내 ISIL 규모는 이제 200명 미만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특히 ISIL은 사실상 바다 쪽으로 내몰린 상태라며 이들이 해상으로 달아날 것에 대비해 리비아 군함들이 시르테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 구축함 두 척도 ISIL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해 리비아 해상에 계속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리비아 통합정부군의 요청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르테에 공습을 가하기 시작해 어제까지 총 108차례의 공습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시르테에 대한 공습을 이달까지 30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시내 여러 구역을 가득 메운 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올해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자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사했으며 일부 젊은이들을 연행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들을 수감하고 보안군을 수도 전역에 배치한 채 유혈 진압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반정부 세력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해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가 기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자료를 누가 해킹했느냐가 문제냐며 중요한 건 일반에게 공개된 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의 한 법원에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키버 파쿠튼콰주의 마르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단 시장은 기자들에게 무장 공격범 한 명이 법원 정문에 있던 경비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몸에 감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으로 여러 법조인들이 숨졌다며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앞서 파키스탄군이 페샤와르 주도 기독교 마을에 폭탄을 터뜨리려던 자살폭파범 4명을 사살한 뒤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 조직 대변인은 BOA에 자신들이 이번 두 차례 자살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허민이 오늘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걸프코스트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것은 10년 만으로 벌써 정전사태가 속출하고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5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릭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1급 허리케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내 5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재난관리청에 허리케인 상황을 계속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건강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최근 하루 새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들 사이에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78살인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25년 이상 통치한 권위주의 지도자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1년 전 오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에 전 세계는 함께 울고 또 분노했습니다. 3살짜리 시리아 꼬마 난민이었던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 휴양지의 해변에서 엎드려 잠자는 듯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된 바로 그 사진이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위협과 내전을 피해 가족과 소형 보트에 의지해 바다를 건넜던 쿠르디는 작은 배가 전복되면서 싸늘한 죽음으로 해변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3살 소년의 죽음은 시리아 난민들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요. 쿠르디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쿠르디의 죽음이 알려진 지 1년이 흐른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은 좀 더 나아졌을까요? 유럽에서는 난민 봉쇄의 고삐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각종 테러로 난민들을 거부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리아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 없이 여전히 사람들은 전쟁과 폭격의 상흔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류애로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쿠르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0에서 26도, 신의주 20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에서 26도, 함흥 19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18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시셀의 노래입니다. 만약에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f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오는 주말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여기서 중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보장하는 계획을 미국이 준비 중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극심한 경기 불황과 정치 혼란 와중에 탄핵됐는데요.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에서도 대통령 소환 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미 일대의 좌파 정권이 잇따라 몰락하고 있는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수백 명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26억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소식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됩니까?
예, 오는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될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이야기들은 본회의 일정에서 소화할 경제 분야 현안과 참가 각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에서 논의될 외교 안보 현안,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주제인 경제 현안을 들여다보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투자 협정, BIT 체결이 예정돼 있고요. 또 중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 사이의 무역 갈등 요소인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또한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로 G20 각 회원국들의 보호무역 조치를 철폐하는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요. 중국 정부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관행을 이번에 중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갖고 나올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있죠?
네. 백악관 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G20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에 하루 앞선 토요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함께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기후협약 비준에 협조하는 대가로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보장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후협약과 또 시장경제 지위. 자, 이거를 미국과 중국이 맞교환하게 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입니다. 세계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평균 상승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각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이행 실적을 점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중점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세계 1,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최대 탄소 배출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공식 비준하면 이 협약은 협약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아져서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퇴임을 4개월여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하는 일을 임기 마지막 회의의 핵심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자, 기후 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중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 경제 지위 어떤 겁니까?
네, 공산주의 국가로 폐쇄 경제를 유지해왔던 중국은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인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습니다. 이 시장경제지위라는 것은 WTO 회원국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중국은 아직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미국에서 반덤핑 소송을 당하면 중국 내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제품가격 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더 비싼 다른 나라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 차이만큼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는 게 중국 측의 불만인데요. WTO 가입 당시 약속한 1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연말에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 획득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적으로 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해 왔습니다.
네. 자, 이번 G20에서 논의될 경제 분야 의제를 살펴봤고요. 각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에 탁자에 오른 외교 안보 현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타이완 사이에 있는 바다인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중국 측은 이 판결을 무시해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판결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올 전망이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이와 관련한 행동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세계 핵 확산 방지 공동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중 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G20 기간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또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토요일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에서도 대통령 퇴진 요구가 가열되는 중이라고 하죠.
네, 어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투표 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포함해 최소한 수만 명이 거리에서 맞섰습니다. 시위군 중 은 카라카스 도심의 세 개의 대로를 가득 메웠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고 국영방송사인 AVN은 3만 명 정도로 시위군중을 추산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 수개월째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혔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질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로 건너가서 식량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모으면서 올해 초부터 대통령 소환 투표가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 소환 투표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절차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베네수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의 3분의 2 지점인 내년 1월 10일 이전에 탄핵이나 국민소환 투표로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년 1월 10일이 지나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좌파인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정파 소속의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빨리 소환 투표를 진행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확정되면 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야권은 최소한 올해 연내에 모든 절차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남미에서 이 좌파 정권들 계속해서 위기를 맞는 모습이죠.
예. 지난 199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좌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003년 브라질에서 온건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대통령이 취임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은 뒤에 잇따르게 된 중남미 각국 정부의 좌파 집권, 이른바 핑크 타이드로 불리는 좌파의 물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며칠 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이어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요. 또한 칠레와 볼리비아에서도 좌파 정부에 대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른바 좌파 정부가 이제 좀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1990년대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외환위기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남미에서는 좌파가 정치 세력을 결집했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원유나 천연자원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남미 국가에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각국 좌파 정권의 주변에서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면서 난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커졌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가 아시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난달 말 첫 지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던 싱가포르에서 지금까지 약 일주일 만에 지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8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요. 태국에서도 97명이 확인되는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빠르게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이른바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이 밖에 이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지카 바이러스 취약 지역으로 지목된 연구 결과도 계속 나왔다고요.
예. 동남아시아에 이어서 다음 취약 지역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서 26억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은 지난 50년 동안 기후와 모기들의 서식 패턴 또 인구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숲모기가 서식하며 또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미주 대륙에서 들어온 방문객이나 귀국자가 많은 이들 나라들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의학학술지 랜싯 감염병에 실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요?
예, CNN 방송 등이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은 최근 지카 바이러스 현지 감염 사례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마이애미 비치 지역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표본을 분석한 결과 3개 표본에서 지카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현지 서식 모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플로리다주와 연방 보건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예, 지카 바이러스는 보통 미약한 열과 피부의 발진 또는 결막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소두증 아기를 출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 주에 모두 이 재향 군인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이 재향 군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어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의 미드웨이 환초를 찾아서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유명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가 과거 노예 매매와 관련한 역사를 규명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루 차이로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를 찾았군요.
네, 이곳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의 연례 회의에서 각각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회의 마지막 날인 어제 연설했는데요.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이 미국 보훈부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보훈부라고 하면 재향 군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요.
네.
몇 년 전에 아주 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보훈 병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재향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진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이 보훈 병원들이 진료 대기 시간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 에릭 신세키 보훈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도 했죠. 트럼프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민주당의 이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 대부분 정책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보훈부의 완전한 개혁을 촉구하면서 10개 항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발표한 10개 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보훈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퇴역 군인들이 제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보훈부 내부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 재원이 고갈된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첨단 미사일 방위 체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고요. 이를 Peace Through Strength, 그러니까 이 힘을 통한 평화의 기반을 두고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군인들이 세계 최고의 장비와 도구를 갖추고 최고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고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제대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이 재향 군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10개 항 개선안을 살펴봤는데 이에 앞서서 수요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 재향 군인 연례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클린턴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이날은 바로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를 전격 방문하고 이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한 날이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여러 차례 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completely reject anyone, including my opponent, who calls the American military, and I quote, a disaster. That is an insult.
네, 클린턴 후보는 앞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군대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은 이런 표현을 거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현재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남녀, 또 앞서 목숨을 걸고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의 어조가 많이 달랐다고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네, 이 클린턴 후보는 강하고 효율적인 미국 군대에 대한 비전을 미국 예외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난 7월에 일어난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시사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이버 공격을 다른 공격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매파다운 그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어땠는지요?
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에 이 세계 통합주의,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니즘을 추구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어제 오하이오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We will defend our freedom, our jobs, and our economic independence. It's going to be America first.
네, 이 트럼프 후보는 미국인들의 자유와 일자리, 경제적 독립을 옹호한다면서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클린턴 후보는 미국이 이 전 세계 정의와 힘의 기수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 군을 이끌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고 과거 발언을 볼 때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앞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죠. 클린턴 후보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이 미국을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방문하는데요. 가는 길에 태평양의 환초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드웨이 환초를 찾았습니다. 이번 미드웨이 환초 방문은 자연보호와 이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동 카트로 섬을 둘러보고 또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경으로 이 산호초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누워 나른하게 햇볕을 쬐고 있는 바다 거북을 보면서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자랄 때는 저런 거북이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됐다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Our ability to not just designate but build on this incredible natural beauty.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지역의 바다 거북과 물개 등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포함해서 7,000종에 달하는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드웨이 환초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서 이같이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주죠.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의 해양보호구역을 크게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와이 파파하노무 쿠아키아 이 해양국가기념물의 면적을 이 기존의 4배인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크게 넓혔죠. 이는 이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면적인데요. 이로써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이 탄생한 겁니다. 이번에 확대된 보호구역 범위에 이 미드웨이 환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이 미드웨이 환초를 찾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미드웨이 환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국이 두 차례나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드웨이 환초에 들렀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또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어서 이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에 이 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 협정을 주도하는 등 그동안 환경 보호 또 그리고 기후 변화 대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에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한 국가 기념물이 20곳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경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때 기후변화 문제는 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35%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명문대학 중에 하나이자 이곳 워싱턴 DC에 자리한 이 조지타운 대학교가 노예매매에 관여했던 과거사를 스스로 공개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존 드 조이어 조지타운 대학교 총장이 어제 조지타운 대학의 과거에 노예매매에 관여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노예 후손들에 대한 입학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본교의 노예매매의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이 학내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역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지난 6월에 이 위원회가 100쪽이 넘는 조사 결과를 학교 측에 넘겼고요. 이번에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과 조처가 나온 겁니다.
네. 이 위원회 조사 결과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이 조지타운 대학교는 1789년에 기독교 종파인 예수회, 천주교죠. 가톨릭교 종파인 예수회 수도사들이 설립한 학교인데요. 이 조사위원회는 과거 학교 측이 메릴랜드주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노예를 부렸고 또 노예가 이 학교 건축에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지타운 대학교는 1838년에 이 노예 272명을 팔아서 현재 가치로 약 330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을 때로 이 노예 매매에서 거둔 이익에서 50만 달러를 이 학교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드 조이어 총장은 지난 6월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 노예들이 팔려갔던 루이지애나주를 찾아가서 그 노예의 후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인 사과 조처가 발표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조지타운 대학교는 우선 노예 매매 당시에 대학 총장 이름을 딴 건물 두 곳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노예 메모 문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이 남성 노예의 이름을 따서 아이잭 홀로 정하기로 했고요. 또 다른 건물은 조지타운대 인근에 첫 흑인 여학교를 세웠던 앤 마리 비크래프트의 이름을 붙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이 노예 후손에게 대학 입학의 혜택을 부여하겠다 했는데 어떤 혜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미국 대학은 졸업생의 자녀나 손자에게 입학 시에 혜택을 주곤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혜택은 1838년에 팔려간 남녀 어린이 노예를 비롯해서 이 조지타운 대학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노예의 후손에게 제공된다는 게 이 대학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조지타운 대학뿐만 아니라 브라운대나 하버드 대와 같은 미국 유명 대학들이 과거에 노예 매매와 관련됐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또 사과 조치를 하는 것 이 조지타운 대학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예 후손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주기 위해선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노예 후손을 찾고 또 그들에게 이 같은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의 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면서도 이 다른 대학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드조이어 총장은 이번 노예 과거사 사과 조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고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꿈도 조금 꿔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Dream a little dream of me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A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A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 s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a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dream a little dream of, dream a little dream of m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경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무언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영어로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AIIB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의 주도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나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 즉 인프라를 건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던 중에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후 2014년 10월 설립을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월 16일에 베이징에서 개소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출범식 축하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시 주석은 참여국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아시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37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20개의 비아시아 지역 국가로 구성된 모두 57개국의 창립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지 의심스럽다면서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와는 달리 타이완과 홍콩, 북한은 가입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배경과 영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세워질 당시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또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조 달러가 필요한 걸로 전망됐기 때문에 이 자본금 2,232억 달러의 세계은행 또 1,650억 달러의 아시아 개발은행의 자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때문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미국과 일본 주축으로 움직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1대1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1대1로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1대1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를 뜻하는 1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양 비단길을 뜻하는 1로를 합친 말입니다. 이 1대1로 경계에 포함된 나라만 해도 60개국에 달하고요. 인구는 모두 44억 명, 전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자금을 이용해 1대1로 관련국의 시설과 설비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제품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로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모두 중국의 1대1로 계획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우려와 향후 전망.
이처럼 중국은 설립 제한 초기에 자국 경제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외환 보유고를 해외로 돌려서 중국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국 경제 순환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주요국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됐는데요. 특히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이 되고 나머지 참여국은 곁다리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진류친 총재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지배 구조와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Our core values is lean, clean and green. I think it'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bank to set up a very good system.
진 총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밝은 전망을 가진 기구가 될 거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지배구조는 57개 창립 회원국 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된 이 설립 협정문에 의해서 규정되도록 개정됐고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처럼 다른 국제개발은행의 지배구조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높은 지분율과 투표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정 투자 계획이나 특정 국가의 투자 제안에 호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참여국 간의 상호 견제, 감시를 통한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rt cheap, dirt cheap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dirt cheap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a conversation that Jiw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질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야, 오늘 쇼핑하러 가자. 백화점에서 물건을 아주 싸게 판대. 라고 하자 마이크가 놀라서 Really? 정말?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많은 가게에서 좋은 물건들을 무척 싸게 팔고 있대.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For dirt cheap?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Man, I'd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야, 잘못하다 생각 없이 돈 많이 쓰겠는데? 어휴,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dirt chea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Today's phrase is dirt. D-I-R-T, dirt, cheap. C-H-E-A-P, cheap. Dirt, cheap.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very inexpensive. 네, dirt. Dirt는 먼지나 흙 또는 형편없는 것을 말하고요. cheap는 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dirt cheap 하면 무엇무엇이 아주 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o when you buy something for dirt cheap, it may be a great bargain. But it also might suggest that something is of low quality. 다만 값이 싼 만큼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his price on a bicycle is dirt cheap. How can the store sell it at such a low price and still make money? 라고 하면 와, 이 자전거 아주 싸다. 이렇게 팔고도 이익이 남는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dirt cheap. Dirt cheap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Let's review.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inexpensive. Dirt cheap. Dirt cheap.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은 참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제이슨 무라즈가 부른 미스터 큐리어스리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Mr. Curiosity, is it true what they've been saying about you? Are you killing me? You took care of the cat already. And for those who think it's heavy, is it the truth? Or is it only gossip? Call it mystery or anything, just as long as you'd call me. I sent the message on, did you get it when I left it? See, this catastrophic event, it wasn't meant to mean no harm. But to think there's nothing wrong is a problem. I'm looking for love this time, sounding hopeful, but it's making me cry. Love is a mystery, Mr. Curious. Come back to me, Mr. Waiting. Ever patient, can't you see that I'm the same the way you left me? In a hurry to spell check me, and I'm underlined already in envy green and pencil red.
And I've forgotten what you said, where you start working for the dead in return. Mr. Curious, well, I need some inspiration. It's my birthday and I cannot find no cause for celebration. The scenario is grave, but I'll be braver when you save me from the situation laden with hearsay.
Yaksa sok one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7년 9월 2일 오늘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쿠베르탱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역사, 사회, 그리고 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쿠베르탱은 이후 교육 혁신의 원대한 품을 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게 됩니다. 유학 중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대회를 부활시켜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올림픽 대회로 모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목표는 결국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창설로 이어집니다. 쿠베르탱이 창시한 올림픽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오늘
Marking the complete and formal surrender of Japan. In the bay of Tokyo itself, the United States destroyer Buchanan comes alongside.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4년여에 걸쳐 지속된 태평양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두 달 전 독일의 포츠담에서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총 13개 항으로 이뤄진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투하된 이 원자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같은 해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45년 오늘 요코하마에 정박한 미국 전함 위에서 맥아더 장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장관인 시게미스가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태평양 전쟁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